우리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말씀을 잠시 이렇게 소개하면 우리 아마 그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로 기억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이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터 위에 튼튼한 기둥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인데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시죠? 이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영광받으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모두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룩한 열심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앞서 먼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무엇인지 그 역할과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금요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 저는 정말 이 무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제가 맨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럼 어떻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갈피를 잘 못 잡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그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뭐 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이 첫 발을 디뎌야 하는지 그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다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직분은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가장 먼저 안수 집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집사가 누구입니까? 말 뜻 자체가 섬기는 자, 즉 종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그 원리는 마땅히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인을 섬기는 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런 자들인데 어찌 이것이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제가 집사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뭐 안수 집사도 아니고 심지어 뭐 목자, 목녀도 아닌데 이것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집사라는 새로운 이 직분이 만들어진 것인가?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결과, 문제, 해결책, 결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이 집사라는 새로운 제도, 직분이 만들어진 것인가. 우리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 히브리파, 이것은 어떤 당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2세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2세들이 한국으로 역이민 가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한옥권이 있고 영어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품을 받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지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문제죠,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걸음 물러나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6장의 사건이 나타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이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복음의 왕성한 진전입니다. 복음의 왕성한 진전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온 사방에 왕성이 퍼져가고 있느냐, 이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 1장 8절 말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핵심 사상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복음이 왕성이 전파되고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무엇을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왕성한 복음의 진전입니다. 날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찬찬히 다시 한번 그 각 맥락들을 잘 살펴보면 이 왕성한 복음의 진전이 분명 있을 때마다 반드시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을 반대하는 강력한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4장 31절, 분명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투옥됩니다. 더 이상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공회에 협박을 받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공회로부터 이런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방해죠. 그런데 누가는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장 31절 아까 읽었던 것,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반대가 된 것입니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지만 바로 이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베드로는 이것을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무엇입니까? 즉 2장에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자마자 이제 사탄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그럼 사탄이 이 복음의 진전을 어떻게 방해했는가? 먼저는 이 정면 충돌을 택하죠. 외부에서 강력하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 아까 봤을 때 감옥에 쳐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못하게 하자. 그런데 역효과가 나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에 와서는 전략을 바꿔서 조금 더 교묘한 접근을 합니다. 정면 충돌하지 말고 적당히 믿음을 타협시키자.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터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팔고 드린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도 통하지가 않죠. 그 자리에서 둘이 즉사하자 그 모습을 본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경외심, 그 두려움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해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무엇도 이 복음의 왕성한 진전을 지금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고 더욱더 복음이 담대하게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입니다. 이 패턴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감싸고 있는 1절과 7절, 6장 1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2절부터 6절, 그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당연하게 이 왕성한 복음의 진전을 막고 있는 또 다른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을 막는 또 다른 방해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그 방해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왕성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누가는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즉 이번엔 이 초대교회가 복음에 대한 이 공격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더 깊은 질문입니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단지 이 구제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더 큰 영적인 문제, 심각한 방해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것이 초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촉발시킨 그 직접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돌아가서 이 직접적인 문제, 헬라파 지금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가장 큰 약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2장, 4장 보시면 이 초대교회 때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과부들에게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교회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큰 문제,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라는 우선 수위를 사도들이 이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이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탄의 전략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외부에서 핍박했죠. 안 통합니다. 내부에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교묘해집니다. 매우 선하고 중요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 중요하고 선한 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분산시키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회 최우선순위를 분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2절 자세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일단 혼동하지 않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는다.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영어로 보면 serving tables. 즉 식당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이 손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돌아보고 챙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이 집사를 교회의 웨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죠. 사도들도 분명 지금 이것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자를 불러서 한마디로 이 공동의회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것을 단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시는 뭐 잘 수정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합니까? 얼핏 보면 좀 엉뚱한 답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누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라고 말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불평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교리 공부가, 말씀 준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방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세요. 당신은 단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가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말을 듣고 찔리지 않고 괴롭지 않을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하게 가슴이 미어지고 찢겨지는 것 같겠죠. 내가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괴롭겠죠. 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접대하는 것이 하찮거나 중요치 않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구제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우리 야고보.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절대로 등하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렇다. 이들을 돌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사도들에게 맡기신 궁극적인 최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외적 핍박이든 내적 타협이든 아무리 선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이 복음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위임합니다. 자, 그런데 위임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저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우 영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정말 중요한 일들은 우리 사도들이 할 테니까 접대하는 일 정도는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 뽑자. 이렇게 했습니까? 조건을 보십시오. 자격 조건. 이 일은 그냥 행정적인 업무니까 꼼꼼하고 글씨 잘 쓰고 숫자에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실질적인 스킬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격 조건입니다.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품 나눠주는데. 자, 사도들은 절대로 이 집사의 직분을 하찮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힘들고 시시콜콜하고 하찮게 보이는 일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논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진지하게 무겁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단지 행정적인 업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집사로 선출된 이들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헬라파 이름들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헬라파 성도들은 기껏해야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소수니까 그럼 헬라파 집사들은 한 명만 뽑고 나머지는 다 히브리파로 뽑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고 있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전부 이 일은 헬라파 집사들에게 위임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지혜였습니다. 구제품 받으려면 아침 일찍 줄 서야 돼. 맨날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먼저 줄 서서 우리 사람들을 챙겨야 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또는 반대쪽에서 봐라 다 헬라파 집사들 뽑아놓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기득권 다툼이나 경쟁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챙깁니다. 혹시 실수로 빼어놓은 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도들이 이렇게 선출된 집사들을 어떻게 세워주는지 보십시오. 그냥 광고 시간 때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맡아서 할 집사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죠. 어떻게 세워줍니까?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안수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사 여러분, 추호도 접대하는 일을 하찮은 행정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단 하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왕성히 선포해야만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 과업을 위해서 각자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장면이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위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럼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분산되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 모두 가장 위대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진단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누가가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핍박이든 타협이든 분산이든 복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극복해냈고 이겨냈고 복음이 더욱 왕성히 전파되고 있으며 날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다. 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떠한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이 편만히 왕성히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날마다 더해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분명 집중해야만 하지만 특별히 전념해야 할 목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챙기고 접대해야 하지만 특별히 돌봐야 할 집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 이 위대한 사명에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탄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왕성히 선포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충성하고 섬기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사명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교회의 일꾼은 먼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정말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에 붙잡혀 있지 않다면 어느새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힘겨워하는 성도를, 힘겨워하고 있는 목원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니라 그저 관리해야 할 골칫덩어리,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단지 우리를 건져내야 할, 해결해 내야 할 어떤 문제, 골칫덩어리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사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찮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보혈과 생명을 다 내어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영혼에 관련된 일들을 그저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깨어있다면, 붙잡혀있다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주님의 저 고귀하신 몸이 나를 위해 찢겨졌는데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광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 하찮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대한 사명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복된 소식을 몰라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은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정말 이 사명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사와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